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십계명 이제 그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성서학자인 앤티 라이트는 오늘 계명과 관련해서 이런 그 위트 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좋은 소식이 있었고 나쁜 소식이 있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좋은 소식은 계명이 10개로 줄었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간음이 여전히 죄로 남아있었다는 것이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간음이 여전히 죄로 남아있었을까요? 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둘러싸고 있는 당시 고대 근동의 종교나 사회에서는 사실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당연했고 그리고 심지어 종교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간음이 일반적일 수 있을까? 지금 21세기 기준으로 봐도 좀 이건 좀 아닌데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사회는 생산을 잘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곡식을 많이 거두고 혹은 동물이 새끼를 많이 낳는 것, 그것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바알과 아스타롯 모두 풍요의 신이라고 이미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 그냥 풍요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다른 그 풍요를 위한 어떤 무슨 행동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의 신전에서 여자 사제들이 일종의 공식적인 창녀로서 제사를 드리러 온 남자들과 성관계를 갖고 그래서 그 수입을 신전에 바치는 것이 허용되었던 것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당시에 고대 근동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런 이교 문화와 이교 종교에 완전히 젖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출애굽했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아이덴티티 자신들의 신분이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인되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수백 년 동안 자기들이 경험했던 문화 다시 말해서 그냥 모든 것이 가늠하는 것이 그냥 괜찮은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 가늠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는 굉장히 쇼킹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NTYC 농담처럼 얘기했지만은 나쁜 소식은 여전히 가늠이 죄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꼭 이런 그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종교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성경의 창세기나 그 모세오경에 보면은요. 남자가 결혼한 남자인데도 남자가 창녀와 자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유다라고 나오잖아요. 유다가 창녀로 가장한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잠자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잠자리를 가진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그게 문제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좀 비윤리적이고 이상하다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7째 계명인 간음하지 못한다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여러분 이 단어 다시 말해서 adultery라고 하는 것은 간음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예전에 한국식으로 하면 뭐 어떤 의미가 더 큽니까? 간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뭐 우리 법에서도 뭐 간통죄가 폐지됐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한 간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어떤 현대적인 조금 더 현대적인 번역이나 현대적인 해석들에서는 너희가 간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결혼 생활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현대적인 번역이죠. 그냥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가 아니라 you should keep your marriage인 거죠. 결혼을 잘,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가라. 다시 말해서 그 구약에도 그렇고요. 또 신약에도 그렇고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adultery, 간음을 얘기할 때 그것은 결혼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을 보면은요. 구약에서는 기혼, 결혼한 남자든지 아니면 미혼의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와 관계를 갖게 되면은 그게 간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맺은 여자의 결혼을 깨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는요, 그 여자에게 간음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남편에게 간음죄를 저지르는 게 돼요. 그 여자의 남편에게. 왜냐하면은 당시에 그 결혼한 여자들은, 당시에 결혼한 여자들은 남자의 소유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여자와 간음을 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남편에게 간음죄를 한 것이고 그 남편에게 손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던 것이, 그것이 구약의 그 습관이고 구약의 이해였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이죠. 다윗이 남편이 있는 여자 밧세바와 동침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다윗의 죄는 밧세바에게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죄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거든요. 남편에게, 그 남편에게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간음한 여자가, 구약의 기준으로 얘기해서 간음한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은 50세겔을 그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부모에게 주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간음한 여자가, 간음한 상대 여자가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이 일곱째 계명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자가 남자의 소유물로 여겨졌느냐 아니냐,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무슨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을 했다고 해서 내가 이 남자의 지금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을 때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유효한 것은,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결국 adultery,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관계를 망가뜨린다. 이 설교를, 이 십계명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그럼 이거는 누구한테 간증을 시켜볼까 그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로 떠올린 것은 희수 형제였거든요. 희수 형제는 이제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결혼 관계라고 보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관계를 깨뜨린다고 하는 것이요. 구약에 보면은 다른 도둑질은 그것을 되갚으면 돼요. 내가 훔쳐온 만큼 더 그냥 벌금을 내듯이 그렇게 되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간음은, 아까 여자를 뭐 소유물, 우리가 구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간음은요, 그 죄가 어떻게 다스려지냐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단순히 어덜추리라고 하는 것이 나의 소유물을 건드렸다는 것 이상의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돌로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adultery, 간음이라고 표현하건 간통이라고 표현하건 그것은 성적인 욕구이고 성적인 관계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섹스와 관련한 성과 관련해서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러고 나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으라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네,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았대요. 이 구절을 두고요, 어떤 해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러고 나서 성의 눈을 떴다. 저, 벗은 몸인 줄 알았다. 성의 눈을 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원래 본래적으로 성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본래적으로 섹슈얼 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에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적인 욕구가 없이 어떻게 그냥 그 아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성적인 욕구를 갖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은 동물처럼 일방적인 재생산이 아니라 성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에 사랑과 친밀감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거룩한 관계라고 하는 그런 친밀감이라고 하는 그러한 창조 목적의 한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인간은 성에 관해서 부끄러움이나 감출 것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매력과 흥분을 만들어내는 몸을 가진 존재로, 성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가서라고 하는 책이 있죠. 아가서라고 하는 책은 책 한 권 전체가 성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교회에서는 막 결혼 안 한 처녀 총각은 아가서 읽지 마라. 예, 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가서는 아주 그렇게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혹은 알레고리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사랑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건, 남녀 간의 노골적인 사랑이건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사랑이건 간에 거기서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영어 표현대로 하자면은 그냥 making love, 그렇죠?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사랑, 어떤 친밀함, 애정, 교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심지어 아가서에도 그런 성경에도 아가서와 같은 책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인간은 본래 성적인 욕구와 그 쾌락의 선함을 인정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본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실은 뭐 구약시대로 뭐 우리 교차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21세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십계명의 배경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관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이니 먼저 21세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관련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 하버드대학교의 경제학자인 벤자민 에델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유타주와 미시시피주가 온라인 음란물 접속률이 가장 높은 주로 나타났습니다. 유타와 미시시피. 예. 근데 유타와 미시시피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가장 종교성이 높은 주잖아요. 유타는 가장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가장 어떤 면에서 깨끗한 생활을 한다고 하는 몰몬들이 가장 많은 주잖아요. 미시시피는 어떻습니까? 미시시피는 바이블벨트의 한 주죠. 가장 바이블벨트, 말 그대로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 하는 그러한 종교적 보수성이 강한 지역입니다. 2017년에 통계에 보면은 구글 검색에서 porn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검색한 주는 바이블 벨트에 있는 주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게 검색한 주는 참 재밌죠? 뉴잉글랜드나 이 위쪽이에요. 그 노스웨스트, 이 양쪽에 뭐 오레건, 워싱턴 이쪽은 적어요. 그리고 뉴잉글랜드 주는 적습니다. 바이블 벨트가 그러한 단어를 검색한 게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통계를 보면서 아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뭐 배우자와, 오늘 구약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가늠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없을 테지요. 저는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꽤 결백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놀란 게 이 마켓의 규모였습니다. 그로서리 마켓에 들어갔는데 정말 크고, 그렇죠? 정말 화나고, 정말 물건도 많고, 그 중에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캐셔, 계산대 앞에 있는 수많은 잡지들이었습니다. 타임즈나 뉴스위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싸구려 가짜 기사를 싣는 그런 타블로이드 잡지들까지, 그리고 그 중에서 또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성 잡지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여자들을 위한 잡지지만은 거의 그냥 벗고 나오는 그러한 표지 모델을 내세운 잡지가 이렇게 많구나. 90년대였으니까 놀랄만한 거죠. 잡지만 그랬을까? 쇼핑몰에라도 가면, 그 당시 90년대, 뭐 2000년대까지 그랬지만은 쇼핑몰에 가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게 뭡니까? 빅토리아 시크릿이잖아요. 가장 좋은 몫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눈에 안대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한 번이라도 보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돌아가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목사님 왜 남자들한테만 뭐라 그러세요? 목사님 자꾸 왜 남자들한테만 뭐라 그러세요? 네. 워낙 그냥 다니면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본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벌써 10년쯤 된 것 같은데, 10년 전에 그 뭐죠? 50 Shades of the Grey? 네, 그런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그랬더니만 도대체 이 원작이 있더라고요. 그 책이 미국의 여자들에게, 특히나 기혼 여성들에게 무지무지한 인기를 끌고 그게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그냥 모든 사람에게, 인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언 무언 무엇을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가늠한 것이다 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계명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무엇을 지키고 그리고 반대로 무엇을 안식일에 어겼는지, 다시 말해서 안식일과 관련해서 쭉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내가 이 바운더리 바깥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안식일도 그렇고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가늠이나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어덜추리나 음욕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0분이라고 하는 짧은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드신 건강한 욕구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늠과 그 가늠을 넘어서는 바운더리는 어디고, 그것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경계선은, 건강함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종목상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오늘 본문과 그것을 더 확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바운더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마음과 태도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관계, 건강한 관계를 지켜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경계, 다시 말해서 바운더리에 관한 것이라면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어떤 남자라도 바로 그러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정말로 한 번만 쳐다보기만 한 것인데 예수님이 주홍 글씨처럼 지워지지 않는 간음의 죄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낙인을 사람들의 영혼에 새겨 놓으신 것일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을 간음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정욕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으로 그 여자에 대해서 간음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러면 그러한 것에서 어디까지가 거기에 해당되고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논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 배우자와의 관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어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욕, 영어로는 러스트라고 하죠. 러스트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그리고 교회사에서 일곱 가지 죄라고 하죠. 7대 죄라고 하죠. Seven Deadly Sin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Lust.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Lust라고 하는 것은 아주 풀어서 이야기하자면은 아주 강한 성적인 욕망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욕과는 다릅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Lust라고 하는 단어는 사치를 의미하는 라틴어 룩스리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룩스리아, Lux.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통제할 수 없는 과도한 성적인 욕망입니다. 성경에서 그 예들이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강한 정욕을, 성적인 욕망을 가졌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암논은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향해서 강한 정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병간호 해달라고 거짓말해서 불러서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욕보입니다. 두 이야기 모두 보디발의 아내나 암논이나 바로 그 정욕의 이야기 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인격이나 상대방에 대한 인생이나 상대방의 어떤 내면의 영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상대방을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와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증거나 혹은 지금은 사실 구약이나 신약에 비하면은 지금은 훨씬 더 심하죠. 우리는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정욕을 부추기고 유혹하는 길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드린 대로 쇼핑몰에 안 가고 혹은 내 랩탑에다가 아주 좋은 인터넷 필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정욕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21세기판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단순히 다른 사람과 어덜트리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그냥 깨끗하다고 순결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흔히 그런 말 하죠. 가장 흔하게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자리를 피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자신의 결혼 생활이나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을 이성 직장 동료와 단순히 그 단둘이 갖는 그런 시간을 피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어덜트리로 가는 첫 단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이성 직장 동료에게 자신의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털어놓느냐라고 하는 거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교인과 단둘이서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밀폐된 공간, 심지어 무슨 어떤 사무실이라고 하는 밀폐된 공간에 있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그 가장 중요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사무실 문을 열어놔라. 네. 여러분, 그러한 것들, 그러한 구체적인 것들이 미리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오늘 계명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면 가장 그 마음과 태도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정욕을 이기라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정욕을 이겨라. 스탠리 하워스라고 하는 윤리학자는 사랑이란 것은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사랑은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헌신하고 있느냐, 그게 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내가 상대방에게 헌신하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랜 동안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2005년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벌써 20년 되셨네요. 2005년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개척한 지 4달 만에,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셋째 아이를 낳고 3일 후에 그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2005년에 쓰러지셨으니까 벌써 20년째 전신마비로 병상에 계십니다. 전혀 소통이 안 돼요. 사모님이 쓰러지시고 나서 3년 후에 그분이 대학생들, 자신이 섬기던 선교단체 집회에 오셨습니다. 설교 중에 사모님이 쓰러지신 것, 그런 상태로 계신 것, 그래서 뭐 벌써 20년 전 얘기니까 그분도 젊으시죠. 그래서 그 설교 가운데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사모님이 쓰러진 지 3년 되었기 때문에 아내와의 성관계가 몇 년째 없다. 그래서 남자로서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욕의 고백입니까? 아니면은 사랑의 고백입니까? 정욕의 고백입니까? 아니면은 헌신의 고백입니까? 여전히 그 목사님은 병든 아내를 곁에 두고, 그리고 의학적으로 보면 다시 일어날 기미가 없는 그 아내를 곁에 두고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간증은,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느냐, 이 정도 내가 선만 넘지 않은 선에서 내가 만족을 누리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현대의 어덜트리, 현대의 간음, 현대의 정욕의 시대에 참으로 상대방에게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참 사랑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이라는 이름의 사랑은 욕망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제 아내에게도 보여주었던 유튜브 숄츠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007로 유명한 피어스 브로슨, 맞나요? 피어스 브로슨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가 쇼츠에 보니까는 젊었을 때는 되게 이뻤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나이 들고 살찌고 그리고 걷는 것마저 힘든, 쫄룩쫄룩 걷기도 하는 그런 아내를 부축해서, 그 잘생긴 배우가 어디든지 자랑스럽게 그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 그 아내를 사랑스럽게 이렇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 다른 말로 하면 아내에게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이런 이 남자가 이러네 그러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도 다시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자라고 그렇게 우리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매혹적이고 섹스어필하는 그러한 매력이 사라져도 여전히 서로에게 헌신하는 여전히 서로의 언약관계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김병년 목사님과 같이 피어스 브로스만 같은 그러한 헌신된 사랑의 모습이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부추기는 간음의 시대, 정욕의 시대에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성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